제26장 대화기록 두 번째 시간 1935년 11월 21일 오후 장소 천주 은사와 사역 사역 중의 사역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네다섯 종류의 은사를 언급하는데 곧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봉사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다섯 종류의 은사는 믿는 이들을 도와서 그들의 사역을 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는 이의 사역은 소소하며 교회 가운데의 다섯 종류의 은사는 전일하며 믿는 이들이 자신의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기 위한 것으로 믿는 이들의 사역을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중앙은행과 같으며 각 은행은 모두 자기의 업무가 있으며 중앙은행은 각 은행이 거래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다섯 종류의 사역은 또한 사범대학의 교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한 무리의 교사를 가르쳐내는 사람이므로 교사 중에 교사인 것입니다. 사역의 일은 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역하도록 온전케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돕는 사람은 적어도 한 종류 혹은 다섯 종류의 은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다섯 종류의 은사 중에 한 종류라도 없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그 사역을 힘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사역 중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평범한 믿는이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다섯 종류의 은사 가운데 한 종류를 할 수 있는데 그가 산출한 일이 성질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르심 받은 사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그분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두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든 종들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달란트의 분배에 따르면 그 가운데 보통의 은사와 특별한 은사가 함께 포함됩니다. 한 달란트를 얻은 사람은 보통의 은사를 얻은 것이요.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를 얻은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에서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며 에베소서 4장 11절도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공급하는 마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다섯 종류의 은사 이외에 교회 가운데 다른 모든 은사는 반드시 그 다섯 종류의 은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자신의 은사로 자고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한 때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다섯 종류의 사역의 일이 계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모든 사람이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상황은 다섯 종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여전히 이 은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6절은 각 마디라고 말하는데 각 마디는 원문에서 공급하는 마디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의 생리기관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소모하는 방면의 기관으로 운동을 위한 손과 발 같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급하는 기관으로 입, 귀, 눈 등과 같이 외부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섯 종류의 은사는 곧 공급하는 마디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다른 지체를 공급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공급을 얻는다면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만일 그러한 종류의 은사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으므로 차라리 은사 있는 사람으로 공급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분명히 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부터 30절은 모두 아홉 종류의 은사를 언급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하는 세 종류가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이 세 종류는 가장 중요한 은사이며 나중에 언급되는 여섯 종류는 2차적인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세 종류의 은사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 세 종류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나머지 여섯 종류는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기적적인 은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대체적으로 이미 중단되었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한 그 다섯 종류의 은사는 아직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으며 이 다섯 종류의 은사가 아직 존재하므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섯 종류의 은사는 특별한 것이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이 다섯 종류의 은사를 가졌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당신 개인의 직임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직임은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직임이 분명치 않다면 전진할 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걷어찰 수 있으며 후퇴할 때 다른 사람의 발가락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에게 준 직임에 일정한 범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해준 당신의 직임의 범위가 만일 크다면 당신은 그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어떤 때 상황이 예외적이라면 당신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직임과 다른 사람의 직임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인도를 요구하며 어떤 관계는 우리의 순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범위에 대해 분명하다면 반드시 자기의 범위 안에서 일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직임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경거 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역자들 사이의 다툼은 대부분이 은사를 위한 다툼이 아니라 직임을 위한 다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시멘트공인데 오히려 가서 목공의 일을 한다 합시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임은 다 주님이 분배한 것이며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이 분배한 것입니다. 동역자와 교회의 동역은 마땅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면에서 동역자는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없고 또 한면에서 교회도 동역자의 일을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역사가 전진돼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교회의 책임 형제들은 사역의 일을 방해할 수 없고 동역자들의 일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임 사이의 다스림. 성경에는 사역자들의 일과 교회를 분리했는데 사역자들의 일은 사도가 책임지고 교회의 책임은 장로들이 집니다. 사도는 온 교회들을 위한 사람이며 장로는 한 지방의 교회를 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한 면에서 사도요 또 한 면에서 장로였고 그는 온 교회의 사도요 동시에 예루살렘의 장로였습니다. 그는 한 면에서 장로의 신분으로 그 지방교회에서 봉사했으며 다른 한 면에서 사도의 신분으로 교회들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지방적인 직임이든 사역자들의 직임이든 모두 일종의 직임입니다. 원문에서 디아코니아와 집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만일 한 지방의 모임이 막 시작되었는데 책임을 질 합당한 형제가 없다면 그들은 한 무리의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잠시 각종 책임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인수가 증가하고 잠시 대신했던 사람보다 더 적합한 책임 형제가 나타날 때 잠시 대신했던 사람이 물러나고 은사가 드러난 형제로 하여금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을 진 사람은 은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고 성령으로 충만되며 또한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볼로의 직임이 있고 실라는 실라의 직임이 있고 아볼로, 실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디도, 마가, 누가 등 그들 각자는 다 다른 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다스릴 수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쌍방이 다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파의 방법처럼 할 수 없는데 교파의 권위는 목사 위에 세워집니다. 교파의 조직은 목사를 파견하고 목사는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사 있는 사람 사이에 참된 순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권위는 십자가의 깊고 깊은 처리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비록 바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디모데와 디도 등을 보냈으며 또한 그도 형제들의 보냄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한 믿는 이가 형제와 문제가 생겨서 순복할 수 없을 때 먼저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에 실패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동의하는 느낌이 있든 없든 만일 순복하려면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순복함. 어떤 사람은 교파를 떠나는 것이 권위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교파를 떠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권위를 떠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은 많은 대표 권위를 세워 우리로 순복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그가 순복할 수 있는 권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모일 때 우리는 거기에 각종 권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권위이며 조부모는 부모의 권위이며 형과 언니는 동생들의 권위입니다. 당신이 집에 오면 반드시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집 밖을 나가면 길에 있는 경찰도 당신의 권위이므로 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순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순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한 모임의 책임 형제가 자신이 응당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친히 다른 형제들에게 그들의 견해가 어떠하며 자신을 마땅히 책임 형제로 여기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도 너무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책임 형제가 잘하면 계속하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권위의 기도. 만일 한 모임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부득이 발생한 때에는 교회가 권위의 기도를 사용해서 주님이 징계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 지방의 사역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주님의 보좌가 그 집회 뒤에서 지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영국 대사관은 영국을 대표하는데 대사관 안의 대사는 영국 보좌의 행동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대사를 살해했다면 그것은 영국이란 나라를 모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방의 모임이 주님의 대표가 되고 주님의 간증이 되었다면 주님의 권위가 반드시 이 모임에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책임 맡은 사람은 필요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모든 방해되는 일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며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임을 인식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오면 모두 교회 가운데의 권위를 인식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대표요, 그의 몸에 주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은 모두 사역자들에 대하여 배나 존경하고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반드시 형제들에게 읽어주며 형제들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 권위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권위에 항상 순복하고 존경해야 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기타.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한 석공 형제가 일어나서 모두 요한복음 17장을 읽자고 요구했는데 그는 이 장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밀려 형제도 일어나서 말하기를 제가 모두를 대신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밀러 형제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다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 비록 집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으나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하는 원칙은 사람 안에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해낸 말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은 곧 사람 안에 감동이 있어 일어나 말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으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으면 이것은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얻은 감동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만 집회 가운데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말이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말은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집회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이것이 집회 가운데 말하는 기본 원칙입니다.